예수님을 이제 가톨릭에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출산을 하셔야 되니까 이 마리아 자체가 죄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죄 없다.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사실 마리아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죄 없이 태어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죄 없이 나시기 위해서 동정녀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고, 특별히 성령께서 그 안에서 완벽하게 오염이나 죄 오염이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마리아가 원죄 없는 자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라가는 얘기는 이 부모님이 이렇게 남녀 간의 관계 없이 마리아를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가톨릭의 사상인지 아니면 초창기에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할 때 그렇게 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원죄 없다. 여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원죄 없는 자로서 이렇게 있고 난 이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낳을 때만 동정녀가 아니라 평생 동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있는데도 남녀 간의 관계가 없는 평생 동정으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보시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에, 아니, 얘, 그걔 아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요셉하고 그 마리아, 그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유다, 요셉, 이런 사람들이고, 그 누이가 우리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하고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좀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요셉이 재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재혼이고 마리아가 초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동정이면서 요셉이 재혼이기 때문에 요셉이 재혼이라고 하는 근거를 대기를 요셉이 일찍 죽었다. 일찍 죽은 거 보니까 나이 참 많고 요셉이 데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욕을 옹호하려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를, 친동생이 아니라 사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조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동정을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 관해서 우리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몇 가지 내용인데요. 또 하나는 승천했다 이렇게 봅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에녹, 그다음에 엘리야. 또 승천했듯이 마리아도 승천했다고 하는 근거를 이렇게 댑니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지 않냐? 그리고 죄 없이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죄의 대가라고 하는 죽음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근거 하나. 그리고 그리스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는 정말로 마리아를 부모로 공경했다. 그리고 정말 순종하며 살았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양육했고 십자가 밑에서 그의 고난과 죽음을 지켜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를 각별하게 여겨 에녹과 엘리야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어머니의 육신도 하늘나라로 들어 올렸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래서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모 마리아에게 여러분 이제 기도, 묵주기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뭐 로사리오 묵주기도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기도하는데요. 기도 대상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심판자의 모습이다. 너무 무섭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걸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인간과 예수님 사이에 중보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어디서 왔냐면 요한복음 2장에 그 갈릴리 그 가나 포도주 사건 할 때에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게 된 거고요. 특별히 이제 중세시대 때 지금 꼭 있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흑사병이 굉장히 돕니다. 흑사병이 굉장히 돌았을 때에 수많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톨릭 사람들이 자애로운, 무서운 하나님보다는 좀 자애로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었는데 정말 그때 좀 많이 꽃 피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그 이렇게 예수님께 아니면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중보자로 은미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사람 아담이 이제 실패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셨듯이 첫사람 하와가 불순종한 것을 이제 이 마리아가 온전히 순종해서 이렇게 새 하와 뭐 둘째 하와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요. 신학, 가톨릭의 신학 중에 마리아론이 있답니다. 마리아론. 그러니까 마리아론이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던 게 초창기에는 이제 영지주의 배경이 있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또 이제 어떻게 가기 시작을 했냐면 영지주의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전제다 보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영지주의에 빠지면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 내지는 극단적인 어떤 타락으로 이제 둘 중에 가는데 왜 그러냐면 육은 악하다고 정의했기 때문에 어째도 악한 육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째도 내가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도 많이 팽배해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개념 없이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꼭 동일한 영지주의 배경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쨌든 눌러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이 두 가지 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졌다. 이게 이제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육신이 아니고 육신처럼 보이는 것이다. 마치 이렇게 가연적으로 환상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출생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 출산했다. 마리아가 직접 낳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영지주의에 타격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연적이 아니라 실제 출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의미로 마리아론이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론에서 아예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마리아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굳이 우리가 가톨릭에서 뭘 얘기하느냐 많이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가톨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성부에게는 딸이고 성자에게는 어머니고 성령의 입장에서는 정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배가 뭐지? 해석을 하면 성부에게는 하와 같은 입장이다. 하와는 불순종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 마리아는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성부에게는 이 마리아가 온전한 딸 이런 개념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성자는 실제로 육신적으로 출산하셨기 때문에 성자에게는 어머니다. 그리고 성령은 정배다. 정배가 뭐냐? 배우자예요. 배우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배우자로 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마리아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높였다. 물론 그게 맞지만 사실 이미 초창기부터 마리아 숭배 사상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도문이 있는데 AD 250년경에 만들어진 기도문에도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이런 어떤 형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분을 낳으신 분. 누가복음 표현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하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또 잉태해서 이게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둘이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말입니다. 42절에 누가복음 1장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의 어머니. 이게 이제 이렇게 원어식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돼요. 성모, 천주의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주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일부 맞습니다. 하지만 성부의 어머니 성자 성령의 어머니 이건 표현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요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볼 때에 이게 다 들여맞는 거지. 그분은 원죄가 없고 그리고 평생 동정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성천하셨을 것이고 충분히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고 이렇게 발전된 거죠. 거의 10수세기 이렇게 발전돼서 아주 튼튼하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기가 막힌 그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덜미 이런 거에 딱 빠져들어서 아주 깊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모 마리아를 높이고 그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로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마리아 하면 가톨릭이 섬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마리아를 충분히 존경할 만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냉정하게 지금 사단이 이용해서 마리아를 숭배하게 만든 거는 그건 그거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마리아를 정확하게 이제 평가하고 본받아야 될 부분들은 틀림없이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인류에 이런 케이스가 마리아 말고는 없습니다. 마리아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발견해 나갔을까? 적어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아픈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오자마자 이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듣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을 보면 그 시몬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한테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오랫동안 성전에 있다가 이제 아기를 보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시몬은 이게 조금 이제 29절부터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따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정확하게 본인만 진짜로 100% 인정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그 처음에 그 성령으로 잉태됐던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뭐, 일단 10대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케이. 받아들이는 대부분 10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12세 내지 13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세 내지 13세.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나이라는 거죠. 그때 마리아가 12세, 13세 때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여튼 마리아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100%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100% 믿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세상에 없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듣긴 했지만 완전한 100%가 마리아처럼은 아니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만은 100%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시에 이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일어났던 그 많은 기적들, 목동들이 찾아오고 천사들의 어떤 얘기들, 동방박사들의 사건들 그냥 대충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결 예식으로 갔는데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남들한테는 해프닝일 수 있지만 지금 마리아에게는 이건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과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맞고 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다. 그래서 네 마음을 칼 찌르듯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찔리듯이 그렇게 아픈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쭉 사는데 중간의 과정은 다 이렇게 뭐 별로 언급지 않고 12살쯤에 그 이제 성전의 사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 사건 말고는 뭐 특별한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30년 그렇게 지켜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죄 없이 착하게 지내셨지만 마음에 마리아라고 한 이 사람의 마음에 자기 아들이지만 내 아들인데 메시아야.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아들인데 제가 하나님?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예요. 제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제가 하나님의 아들? 물론 쉽게 생각하면 별 생각 없으면 그냥 마냥 좋을 수 있겠지만 예, 이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이기 때문에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 메시아라? 이 얘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 소화성이 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장벽이 높았던 인물이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각기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메시아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주인으로 믿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는, 또 되어지는 이 성경의 얘기가 내 것이 되는 결국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소화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자는 거죠. 이게 내 것이 되는. 근데 이런 소화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장벽이 높았던 인물은 제가 볼 땐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인데 예수야. 우리는 그냥 기록된 걸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기록된 것과 내가 믿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준이나 기타 등등이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너무 많이 방해를 한다고. 습관과 체질까지도.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은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100까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쭉쭉쭉쭉 해보면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것으로 오게 되는 이게 비밀이라고.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부인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 하고 정말로 내가 내 몸으로 낳은 그리고 저렇게 지금 목수일을 하고 있는 어릴 때부터 내가 키운 제가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퀘스천은 이게 아마 수십 년 동안 마리아가 적어도 공생애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떤 고민 아니면 많은 의심 아니면 그것을 또 뛰어넘는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상존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무조건 믿음 좋았어. 이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더 치열하게 했던 인물이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이 메시아야, 이게. 사실은 드디어 이제 공생애 기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나서는 사실은 더 확신이 있겠죠. 하지만 침묵하는 기간 동안, 30년의 기간 동안은 과연 내 아들이 메시아가 맞냐?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 30년의 기간이 사실은 이 사람한테는 굉장한 믿음과 아니면 갈등과 아니면 도전과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어떤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무언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입장으로 보시자고요. 마리아는 훌륭했다. 마리아는 충분히 숭배받을 대상이다. 이런 가톨릭적인 입장 말고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동일하게 이 복음을 소화해 내야 되는 입장으로 우리가 마리아를 쳐다보게 된다고 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12세 때, 13세 때 수태고시를 받아서 임신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충격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한번 맥구절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인물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모델이 되는 그런 입장으로서의 마리아를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제 이말 자체의 의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유대 배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능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학자들이 이제 조금 조사를 해보는데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어느 정도 이제 인구냐면 한 1600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600명 정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마을이고요. 1600명이니까 친척의 친척, 이렇게 하면 그냥 거의 끝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웬만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웬만큼. 저 집안에 누가 어떻다. 근데 이런 배경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은 유대 배경상에서 이게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사형당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안심을 시켜주려면 마리아에게 100% 안심을 시켜줘야 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요셉 다 설득해 줄게. 그 다음에 저 주변에 알아서 정리해 줄게. 이런 얘기라도 있어야 될 건데 전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 없이 마리아에게 어떤 마리아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고 마리아에게 어떻게 보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12살, 13살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12세, 13세가 아니더라도 10대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10대에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10대에 이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하는 얘기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는 사실 이 한마디로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주의 종이,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남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30년간의 침묵 기간, 그리고 본격적인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다 넘어선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데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마리아를 아셨겠죠. 예. 그래서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마리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읽었던 2장 34절에 볼 때 34절에 35절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이제 결국 이 아들이 그리스도인 것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30몇 년을 키운 내 아이인데 이 아이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로서의 어떤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아주 처참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처참한 그런 어떤 생을 살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아픔이 된다는 거. 이 아픔을 어떻게 설명하겠냔 말이에요. 예. 육신적으로 그냥 딱 육신적으로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아예 죽는 걸 지켜봐야 된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그냥 무조건 좋아요, 행복한 이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그 삶은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남한테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30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그 30년 동안 마리아 혼자만 고민하고 마리아 혼자만 뛰어넘어야 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맞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30년 동안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가 어떠했는지의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30년 동안에 그 마리아는 정말로 그냥 시간 어떻게 되면 될 대로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0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얘기하고 시몬과 안나가 얘기해주고 주의 천사들이 얘기해줬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메시지가 되어서 계속 오히려 더그 어떤 누구보다도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듭니다. 요한복음 2장이 사실은 그 30년이 30년 동안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했는지를 좀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3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한테는 가서 내 아들이 뭐라고 시키면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서 단 한 번의 표적도 없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키거나 능력을 일으키거나 했던 것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뭐 30년 동안 자라시면서 이런 초능력을 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로서도 그런 예수님이 뭐 이렇게 좀 심심해서 초능력 보이고 이러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그분이 어릴 때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장풍을 쏘고 이러진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 또한 그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리아도.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이 가서 포도주 떨어졌음을 얘기합니까? 이런 사고 자체가 놀랍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충격입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물론 이렇게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였던 얘기만 하다가 그냥 뭐 얘기만 해놓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마리아가 신뢰했는지 종들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합니다. 내 아들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왜 그때 예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이 이제 일하셔야 하는지 기적을 행하셔야 되는지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리아는 지금 이때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어떤 때가 됐는 건지 아니면 내 아들 예수님이지만 메시아이기 때문에 뭔가 하실 수 있겠다라고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30년 동안의 침묵하던 어떻게 보면 그냥 지극히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의 예수로서의 어떤 이렇게 자기 양육 대상으로 삼았던 그 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30년 동안 마리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흔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화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화를 했다. 오늘 아침에도 벨문데스 목사님하고 이제 콜롬비아 팀 벨문데스 목사님하고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는 벨문데스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 도끼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이제 그야말로 도끼고요. 또 한편으로 굉장히 타협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강해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함이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중남미가 지금 복음을 잃어가고 있다. 복음을 더 이상 이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근데 한국도 그런 것 같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요는 딴게 아니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안 하냐? 강단에서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현, 그걸 왜 쓰지 않느냐? 요 얘기예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얘기를 써야 되는데 그 얘기 대신에 자꾸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요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 이 말은 점점 줄어들고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뭐 하나님 이런 말만 계속 늘어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지금 복음이 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우리도 한참 그랬을 때 때가 있었잖아요. 강단에서 메시지 중에 그리스도라고 한 단어가 안 나오면 설교가 아니다. 다섯 분 이상 안 나오면 저건 설교 아니다. 이런 게 한번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어디에 우리 경험했었던 때지 않습니까? 저런 단어가 안 나오면 설교가 아니고 저런 단어가 안 나오면 뭐가 아니고 이게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사라졌다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또 느낀 거예요. 동일한 복음이 전달됐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천양지차로 나니까요.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물론 편차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넓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야, 정말 성경 인물들이 소화한 것처럼 복음을 소화하지 않으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베르무데스 목사님이 그 강함은 정말 좋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거, 약간 좀 아쉬운 거 뭐냐면, 이 복음의 어떤 풍성함? 아니면 정말 복음 가진 자의 어떤 그릇? 복음이 어떤 삶으로 나아졌을 때 나와지는 오히려 이제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복음 속으로 나와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다 배제하고 저말안 했다. 복음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본인이 또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이 복음인데 이 얘기 안 하냐? 이게 안타까운 거 이해되는데 이게 이제 또 제가 볼때 이게 안타까운 것이고 또 반대편에는 뭐 신학도 하고 뭐 어떤 학교도 하고 다 좋은데 굳이 하면 되지 왜안 하냐 자꾸 말을 이말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말좀 해주지 강단에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 복음을 소화한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시면 벌써 이제 이렇게 복음 들고 뛰기 시작한 지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 만 16년째지 않습니까? 참 한결같이 안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결같다. 안 변해. 한결같다는 생각 들 정도로 안 변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짧은 시간에 막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것을 복음도 취하고 자기 것을 안 놓는 이런 경향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결국은 어떤 차이냐면 복음을 내 것으로 얼마만큼 소화시키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 우리가 만약에 마리아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아들을 메시아로 둔 사람 참 축복받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해주고 참 좋았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그 벽을 넘어서기 힘들었었는데 그걸 넘어선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까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이 굉장히 새롭게 보였어요. 30년을 기도하면서 마리아는 정말 아무 일을 하지 않았고 아무 표적을 일으키지 않았던 자기 아들을 정말로 메시아로 믿었구나. 그게 요한복음 2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건 참 충격이다.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그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아들 틀림없이 부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그 이제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제 이렇게 간 이유가 뭡니까? 예, 제대로 된그 장례 제대로 치르려고 간거 아니에요. 부활이 그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소생은 있었지만 부활은 진짜 없었기 때문에 말은 들었지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을 잠시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마리아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진실로 메시아로 믿고 또 자기 아들 메시아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셨다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과 일평생 지내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까지 사역을 왔었는데 그때까지도 사도 요한과 함께 이제 지내면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의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뭐 외경이든지 아니면 전성 자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성모 마리아가 너무 주제가요.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미술에 중세시대 보시면 성모 마리아하고 마리아 빼고는 뭐 한 분야가 사라질 정도입니다. 전부 그 그림이며 아베 마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음악이며 뭐 엄청난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주 뭐 소설이며 뭐 그림이며 많은 문학작품에 성모 마리아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슈됐던 인물이 없을 정도의 이슈가 사실은 이제 마리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좀 진정한 모습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서의 마리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한테 큰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가톨릭의 주장들은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원죄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정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천이라고 한 것 또한 사실 을토당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취하셨을 뿐이지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을 뿐이지 그분 자체가 뛰어난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메시지는 사실 강력하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둔 분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더 어려운 그래서 더 예수님 자기 아들이신 아들인 그분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더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이 부분을 잘 넘어선 분이 아니겠는가. 아까 누가복음 1장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신앙도 대단하지만 30년을 통과하면서 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서 드러냈던 모습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여전히 앉아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소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듣고 그냥 적당하게 행동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높은 장벽을 뛰어넘었던 마리아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모든 삶에서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소화하고 붙잡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고 그냥 이제 오랫동안의 어떤 삶에 익숙하다 보면 우리가 얼만큼 복음을 소화하고 있고 소화하려고 발부둥치는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내 주변에 이야기가 풍성할 뿐이지 내가 소화한 건 아니거든요. 음식이 풍성할 뿐이지 내가 먹었느냐 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주위에 내 주변 환경에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 어떤 간증들 뭐 신앙의 동료들 당세복의 역사들 수많은 것들이 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속일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과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가 내 주변에 있고 항상 내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었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성천에 관한 얘기 또 살과 떡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누구보다 힘든 어떤 그런 조건은 오히려 마리아였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음으로 뛰어넘고 드디어 당신의 아들을 정말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30년이란 긴 공백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자기 아들의 진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일들이 마리아가 있었고 그 마리아가 마리아의 모습이 지금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큰 메시지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성경을 몇 번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일이 성경을 찾지 않고 포인트만 집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처럼 오히려 마리아보다 훨씬 우리보다 조건이 훨씬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소화했던 그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의 환경이 암만 좋아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또 넘어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백무대스 목사님을 보면서 물론 오늘은 좋게 얘기가 잘 끝났고 제 입장을 묻길래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당신도 좋고 저도 좋다. 왜 그러냐? 당신은 강하고 선명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볼 때는 저쪽에 좀 선명하고 약할지 모르겠지만 변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다른 도전을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 복음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복음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모임을 하고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큰 틀 안에서 뭐 한쪽은 극우고 한쪽은 극좌라 해도 복음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둘 다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제가 좀 선을 그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이제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잘 받아주셨어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귀한 동력자일 수 있는데 왜 굳이 저런 마음으로 굳이 비난하고 저는 복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까? 그런 게 아쉬운 거죠. 그런 게. 복음을 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화하셔야 됩니다. 소화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요.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건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삶 속에 늘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서 막 같이 뛰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당세복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맨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에 당세복 사역에 가장 일찍 가장 빨리 나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은 교회가 없고 한 명은 지금 신앙생활 거의 뭐 저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울고 뭐 이랬던 친구가 지금 거의 뭐 주일 예배 때도 항상 늦게 오더라. 저게 과연 신앙생활 하는가 싶을 정도예요. 맨 앞에 있어서 뭔가 역사를 뭐 경험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역할을 많이 하고 내가 교육자고 중직자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닌데 내 주변에 와 있는 환경일 뿐입니다. 내 주변에 암만 먹을 거리가 많아도 그걸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마리아의 메시지를 좀 준비 제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성경 인물 건드릴 때 제일 부담스러운 인물이 두 명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고는. 예. 아, 세 명이 있어요. 한 명이 마리아고, 한 명이 세례요한, 한 명이 바울. 예, 이분들은 조금 다루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고, 한 시간은 짧은 시간에 해볼 수가 없는, 특별히 바울 이 정도면 이게 얼마나 많이, 그래서 바울은 한참 후에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고, 마리아하고 세례요한 또한 너무 분량이 많고, 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 제가 미루다가,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 마리아만 조금 정리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마리아 얘기는 가톨릭의 어떤 뭐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뤄줘야 되겠다 싶어서 짧게 그걸 먼저 다루고 이제 메시지를 좀 했는데요. 예,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중요한 때가 이제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좋은 환경이 있어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제자리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진실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소화하는 굳이 표현하자면 마리아처럼 복음을 소화하는 세월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짧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 당신의 몸으로 출산한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심지어는 믿고 경배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나 큰 장벽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3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30년 동안 시종일관 당신의 아들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또 뛰어넘어서 그걸 고백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믿음으로 드러냈던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복음을 이미 알고 들었다고 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지금 간절히 소화해야 될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표적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능력이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이것이 전 세계를 건져낼 유일한 복음이 맞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맞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실적인 신앙, 복음을 소화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겉에 나타난 것 때문에 속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깊이 있게 소화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